남북한을 둘러싼 뜨거운 현안 속 시원히 파헤쳐봅니다. 남 박사의 시사 돌격.
네, 북한 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남 박사의 시사 돌격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남 박사 남강규입니다. 남 박사의 시사 돌격 매주 목요일 방송되고 있습니다. 남북한을 둘러싼 주요 현안 그리고 북한 사회의 개혁과 또 미래에 대해서 전문가 모시고 심도 있는 분석과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한국의 새 대통령의 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어서 정권이 교체되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제20대 대통령으로 이제 차기 한국 정부를 이끌게 됐는데요. 남북 관계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윤 당선인의 대북 정책에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윤 당선인이 어떤 대북 정책을 준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향후 5년간 한반도 또 동북아 정세의 향방이 여러 가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함께 자리를 해주실 김예슬아 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우리 뭐 대통령 선거 이제 끝났는데 그 전에 한국의 국방부가 최근 북한의 두 차례 미사일 발사가 우주 발사체를 가장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라고 평가를 했죠.
네, 지난 2월 27일과 그다음에 얼마 전이었죠. 3월 5일 날 북한이 이제 평양 인근 순안 비행장에서 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알려진 화성 17형 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예.
당초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외부에 알려진 걸로는 이 미사일이 이 기존의 대륙간 탄도미사일보다 사거리가 좀 더 짧은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다 뭐 이렇게 평가가 됐다가요.
예.
이후에 이제 정보당국에서 정밀 분석을 해본 결과 이 화성 17형 이제 그 기존의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좀 더 개량한 그러한 이제 이 화성 17형을 이용한 성능 시험을 북한이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특히 이 미사일이 좀 주목을 받는 게 지난 2020년 10월 10일 그 당 창건일 행사 때 열병식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북한이 공개했던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개발 중인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됐던 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이 화성형 미사일이 만 킬로를 넘는다고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데 따라서 이제 이 같은 한미 당국의 평가가 나오면서 북한이 이미 모라토리움을 파괴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라토리움이라는 것이 북한이 이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유예했던 그 조치를 얘기하는 건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대북 정책을 새롭게 준비해야 될 윤석열 당선인의 고민 대책 상당히 또 깊어질 걸로 보입니다. 우선 이제 그런 내용을 좀 논하기 전에 이번 대한민국 또 20대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 어떤 인물인지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앞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지난 3월 9일 날 이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이 윤석열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되었는데요.
네.
이제 5월 10일 날 이 취임할 예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취임하기까지 한 두 달 정도 이제 당선인의 신분으로 이제 차기 정부 구성 및 국정 운영 준비에 지금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 선거 굉장히 이제 치열하게 개표 거의 뭐 마지막 순간까지도 치열하게 접전을 펼쳤던 이 또 경쟁자였던 강력한 경쟁자였던 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시장도 했었고 도지사도 했었고 좀 정치 경력이 좀 오래된 거에 비해서 윤석열 당선인은 이번 대통령 선거가 사실 이제 데뷔 무대였던 거죠. 첫 무대. 예, 그래서 이른바 정치 신인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검찰총장을 그만둔 지 1년도 채 안 돼가지고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윤석열 당선인은 정치인이 아니라 원래 이 검사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 60년에 서울에서 태어나서 이제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특히 이 윤석열 당선인이 검사 시절에 굉장히 그 민감하고 정치적으로 뭐 좀 이 중요한 그런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주로 이 수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주목을 많이 받게 됐고요. 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이거에 관련해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나는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는다.
예,
그런 말을 남겨서 굉장히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특이했던 게 윤석열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굉장히 이제 더 신임을 받게 됐고 검찰총장에 이르기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중용을 받았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이른바 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 윤석열 당선인이 그래서 뭐 청와대 행정부, 뭐 집권 여당 가리지 않고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좀 강직한 성향이 이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들과 마찰을 빚게 되면서 지난 2021년 3월에 검찰총장직을 스스로 내려놓고 이제 작년 6월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예, 결국에 이렇게 이 치열한 이 접전 끝에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행정부가 이제 5월 10일 날 공식적으로 이제 출범합니다. 현재 그 대통령 인수위를 통해서 준비 중인데 따라서 뭐 대북 정책의 윤곽은 좀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아 근데 일단 그 윤석열 당선인이 그동안 이제 선거 과정을 통해서 혹은 또 공약을 통해서 뭐 자신의 대북 정책을 밝혀오지 않았습니까?
네, 윤석열 당선인의 이 대북 정책은 어떻게 보면 좀 간결하고 명확합니다. 위성을 빙자해서 특히나 네.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북한이 발사할 경우에는 대화는 없을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대북 공약 이 자신이 내건 대북 공약의 첫 머리에서도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협조할 경우에만 네. 경제 협력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이른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예. 같은 경우는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의 선순환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대북 정책과 비핵화는 이른바 상호주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 관련해서 단계별 비핵화 조치에 따른 상응 조치를 명시한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네. 이 비핵화 협상 툴로 제시하고 있거든요.
예. 자, 그런 점에서 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윤석열 당선자의 대북 정책에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역시 이 비핵화가 우선적인 존재 접근이 될 것 같은데 박사님 생각 어떻습니까?
앞서 이제 저희가 지난주 방송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다루면서
네.
이제 북한이 왜 러시아를 지지했는가? 예, 왜 수많은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다 러시아를 규탄했는데 북한이 앞장서서 옹호한 그렇죠.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이러한 이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지지가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신뢰를 또 평판을 떨어뜨리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국제사회에서의 신뢰 그다음에 네. 이 평판 이런 것들의 핵심이 이 비핵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도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은 지금 이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 핵 프로그램을 성실하고 완전하게 신고하는 것 네. 이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북한과 대화를 하던 아니면은 뭐 교류 협력을 하던 간에 일단 상호 간의 신뢰가 있어야지 이게 가능한 건데 이런 면에 있어서 그동안 북한이 보여온 여러 가지 행태들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얻기가 매우 어려운 네. 좀 그런 모습들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정말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또 남북이 함께 이렇게 발전해 나가기를 원한다면
네.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정말 국제사회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그 선거 과정에서 북한에 대해서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또 논란 또 많았습니다. 아 근데 이건 이제 설명하면은 북한의 핵 공격 징후가 확실할 때 미리 공격을 해서 그걸 이제 억제시키겠다 뭐 그런 내용인데요. 결국은 이제 어떤 그 억제적인 수단을 통해서라도 북한의 핵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겠다, 비핵화를 달성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네, 이 윤석열 당선인은 이 북한에게 이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놓겠지만 북한의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예.
이런 원칙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이 후보 시절부터 선제 타격과 관련해서 이 무기 체계를 사용할 수 있다
예.
이런 이제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전쟁을 막을 수 있다
예.
이런 이제 입장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즉 언제든지 우리도 이 위험이 닥쳐오면은 먼저 공격할 수 있는 준비 자세가 되어 있다.
예.
이것을 이제 의지를 밝히는 것만으로도 전쟁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직접적인 선제 타격에 대한 뭐 의지를 밝혔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공격할 수 있어. 뭐 이런 의지를 밝혔다기보다는 이러한 이 가능성을 통해서 이 북한의 도발을 좀 억제하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죠. 뭐 이게 핵 공격이 분명할 때는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되어지는데 결국 이제 그 이 윤석열 당선인의 이게 이제 대북 정책을 보게 되면 결국 평화라는 것이 어떤 뭐 말이나 어떤 협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사실 이게 힘이 있어야만 또 평화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런 점에서 남북관계에서 가지고 현재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도 뭐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대북제재에 대해서 당선인의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윤석열 당선인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는 어쨌든 국제적 대북제재는 계속해서 유지하겠다.
네.
이게 이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화와 협상을 위해서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원칙에 근거해서 대북 제재를 지속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지만 진정 대화를 원한다면 북한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북 제재는 계속된다. 이게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북 제재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북한이 만약에 어떤 변화를 보일 경우, 특히 이제 비핵화와 관련되어진 어떤 전향적인 입장을 보일 경우, 또 그에 상응하는 어떤 뭐 대응이나 변화를 보여주겠다.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네, 북한 지도부가 비핵화 결단을 내린다면 대북 경제 지원, 그다음에 협력 사업을 추진하면 물론이고 비핵화 이후 시대에 대비한 남북 공동 경제 발전 계획 이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네.
이 북한이 진정성 있는 태도로 대화의 자리에 나올 의지가 보인다면 그에 합당한 움직임을 우리도 보여주겠다.
네.
네, 그런 입장입니다.
예. 네. 힘이 바탕된 평화. 그리고 이제 북한이 어떤 비핵화와 관련돼서 현재 유지되고 있는 대북 제재가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유지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와는 좀 다소 그 기조가 강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윤석열 당선인은 대북 정책에 있어서 원칙 그다음에 일관성 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정책에 있어서 원칙과 일관성 없이 그냥 북한을 상대하면서
예, 예.
뭐 실질적인 성과는 없는 일명 뭐 보여주기식 뭐 이런 쇼
예.
이런 것들로 일관했다 이런 인식이 이제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당선인의 기본 입장이고요.
예.
이런 입장은 이 지금의 뭐 문재인 정부보다는 앞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시절의 대북 정책과 좀 유사한 면이 많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처음 시작했을 때, 특히 이제 그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북한이 오고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결과는 사실 지금 아무것도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이렇게 보수 정권으로의 어떤 선택에 좀 어느 정도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윤석열 후보의 대북 정책 기조를 이제 강경하다.
네.
뭐 이렇게 지금 표현을 많은 이제 뭐 언론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네.
제 생각에는 강경하다는 거는 이 상대적인 것 같고요. 문재인 네. 정부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강경한 모습일 뿐인 것 같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강경하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원칙이 있고 그거에 기반해서 이제 판단해서 행동하겠다라는 걸로 보면은 강경한 대북 정책이라기보다는 합리적인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예. 자, 그런데 이 대북 관계에서가 좀 역시 국제 사회의 공조가 또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박사의 시사 돌격. 북한이 나아갈 길을 함께 고민해 봅니다.
예. 윤석열 당선인은 미국, 중국, 일본 국가 지도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미국 또 중국, 일본과의 관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윤석열 당선인이 미국, 중국, 일본, 뭐 러시아 이른바 이제 핵심 주변국
예.
가운데 가장 먼저 이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를 했거든요.
예,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통화를 요청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이것만 봐도 이제 차기 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우선순위를 좀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한미동맹을 다시 강화하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한미연합훈련을 정상화하겠다
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아마 5월 말에 지금 제가 알기로 일본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는데
네.
아마 이때쯤을 전후해서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한국을 네. 방문할 네네.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런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네.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굉장히 한일 관계가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혀
지금.
뭐 사실 뭐 한일 관계가 개선이 안 되고 오히려 더 악화됐죠.
네, 완전히 뭐 단절된 수준이었기 때문에
네, 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윤석열 당선인이 바이든 대통령 다음에 통화를 한 게 이 일본의 기시다 총리였거든요.
기시다 총리. 예.
네, 그래서 이 통화를 통해서 양국 우호 협력에 대한 의지를 전달하기도 했고요. 기시다 총리 역시 한국을 중요한 이웃 나라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양국 관계를 개선하는데 같이 협력해 나가겠다 뭐 이런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다만 이제 뭐 뭐 윤석열 당선인도 그렇고 기시다 총리도 그렇고 한일 관계를 개선하자는 데 있어서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이제 계속 제기되고 있는 그 과거사 정리 문제, 네. 독도 문제 등 헤쳐나가야 할 난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이 한일 관계 개선에 있어서 윤석열 당선인의 외교적 능력이 어떻게 발휘될 것인지 한번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당선 축하 인사를 보내온 거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는 다소 중국에게 좀 친한 정부다 뭐 이런 평가를 또 받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당선인은 뭐 중국보다는 좀 더 무게 중심이 미국으로 갈 것이다 이런 것은 뭐 거의 좀 확실시 되겠죠.
네, 이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이 한중 관계에 있어서는 상호 존중에 기반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문재인 정부의 이 한중 관계를 너무 이 지나친 저자세 외교였다 한국에
좀 굴종적이었다
그런 평가를 하면서 이를 이제 수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특히나 이 한미일의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이제 기조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뭐 이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고 있는 그 태평양 지역 안보협력체 일명 쿼드. 거기에 가입해서 동참하겠다. 내지는 뭐 사드 추가 배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결국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반발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윤석열 당선인이 또 이 중국이 남한의 최대 교역 국가잖아요. 네, 경제적으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한중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가 또 관심을 둬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 당선인이 북한제 비핵화 외에도 남북협력, 뭐 경제협력, 또 남북 간의 협력도 언급을 했습니다. 또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어요. 뭐 결국은 이제 원칙을 지키되 또 북한의 어떠한 그런 변화에 따라 가지고 실용적인 또 남북 관계를 펼쳐나가겠다. 뭐 이런 어떤 의도를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이른바 이제 뭐 투트랙 정책이냐 뭐 이런 말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투트랙이 뭐냐면은 두 개의 길로 가겠다.
네.
두 가지 방안을 함께 추진하겠다라는 건데 이제 첫 번째가 뭐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대로 해결하고 그다음에 비정치적인 문제는 비정치적인 문제대로 뭐 추진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냐 하는데 이 윤석열 당선인의 대북 정책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나선다면 남북 평화협정 체결을 준비하고 뭐 남북 공동경제발전 계획을 추진하는 등 경제협력을 하겠지만 북한이 변화하지 않으면 대북 제재는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네.
즉 그렇기 때문에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정치와 교류협력을 분리해서 별개로 각각 추진하는 그런 정책과는 좀 거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역시 핵 문제가 가장 중요한 어떤 관건으로 이제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또 남북 협력을 얘기하다 보면은 인도적인 뭐 지원, 대북 지원 이런 부분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는데 특히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뭐 그런 점에서 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윤석열 당선인이 보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입장 나온 게 있습니까?
네, 방금 이제 제가 그 이른바 뭐 투트랙 정책이냐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와 비정치 영역을 뭐 구분해서 추진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윤석열 당선인은 핵 문제가 해결돼야만 나머지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지만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해서만큼은 이 문재인 정부와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전이라고 할지라도 북한의 인도적인 지원은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근데 이제 다만 북한이 여전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국경을 폐쇄하고 있고 또 이제 특히나 북한이 남한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불투명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뭐 인도적 지원에 관해서는 그동안 뭐 이게 정권이 바뀌더라도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수 정권 이런 뭐 진보 정권 이런 간에 기본적인 입장은 같았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북한이 좀 더 인도적인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나오게 되면은 또 뭔가 또 이걸 통해서 남북 간의 어떤 접촉점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그동안 이제 또 역시 역대 정부를 통틀어서 우리가 대북 정책을 살펴보게 되면은 가장 역시 많이 나오는 평가가 지속성이 없다. 예, 정권이 바뀌면 앞에 있던 정부의 대북 정책이 180도로 바뀌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 스스로도 상당히 혼돈에 빠지고 국민들도 사실은 좀 약간 좀 혼돈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이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게 2018년도 4월이죠. 판문점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판문점 선언, 그 새로 지금 이제 등장하는 윤석열 정부가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계속 개선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이 윤석열 당선인의 대북 정책을 봤을 때,
네.
이 문재인 정부의 최대 성과라고 평가되는 이 판문점 선언과 네. 같은 남북 합의를 계승할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좀 불투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에 이 판문점 선언이 2020년 그 개성의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로
그렇죠.
인해서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 평가한 적이 있고요.
그렇게 한번 언급했었죠.
네네. 그래서 아무리 정상 간의 합의라고 할지라도 북한이 지킬 의사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 기존의 남북 합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북한의 태도, 뭐 한반도의 정세, 그다음에 이 국민적 합의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뭐 현 정부가 맺은 남북 합의 사항의 계승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한 것은 아니지만
네.
예,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를 이 합의 이행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내건 거죠.
네.
그래서 뭐 2018년 9월 평양 공동선언의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서
네.
우선 정상화하기로 했던 뭐 개성공단, 그다음에 금강산관광 이런 사업들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예.
재개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예.
그러나 이제 2018년 남북 이 판문점 선언, 그다음에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계승은 지난 5월 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
뭐 기존의 남북 합의를 완전히 무효화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예. 뭐 사실 판문점 선언 이후에 북한이 특히 2019년부터 보여준 여러 가지 행동, 사실 북한이 판문점 선언이나 또 그 2018년도 북한에 있었던 평양 선언 이런 부분을 또 많이 훼손시켰어요.
네, 맞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아마 당선인의 비판도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비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윤석열 당선인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뭐 여러모로 살펴봤습니다. 아, 또 이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 뭐 우리 정부 혼자, 한국 정부 혼자만 애를 쓴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역시 북한의 태도, 북한의 역할이 역시 또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윤석열 당선인의 어떤 당선된 것하고 또 대북 정책에 대해서 북한에서 뭐 나온 어떤 반응이나 대응 좀 있습니까?
네, 북한에서는 그동안에 남한의 대선에서 이 어느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좀 네. 반응이 좀 달랐는데요.
네.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보수정당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 당선인 이름을 보도하지 않거나
네.
아니면 아예 뭐 뒤늦게 보도하거나
네.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던 2012년에는 누가 당선됐는지 이름은 거론하지 않고요. 그냥 이 새누리당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당선되었다.
예.
뭐 이 정도로 그냥 짧게 뭐 보도를 했고요. 이보다 앞선 2007년에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던 대선에서는 아예 일주일 동안 보도를 하지 않다가 이제 뒤늦게 이제 뭐 이명박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이거는 뭐 보수의 승리, 진보의 패배라는 구도가 아니라 경제 문제 때문이다.
예.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선거가 끝나고 이틀 뒤인 3월 11일 날
예.
이 조선중앙통신과 그다음에 노동신문을 통해서 이 보수 야당인 윤석열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당선됐다.
아, 사실 보도를 비교적 빨리 했네요.
네, 빨리 했지만 굉장히 짧게
네,
딱 한마디로 네, 딱 한 문장 정도로 끝냈습니다.
사실 그 우리 국민들도 선거 당일날 밤새워서 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워낙 이게 예, 표차가 적어가지고
네 너무 접전이어가지고 예, 예. 저도 한 12시 정도에서 뭐 그 당시에 이제 선거 전문가들이 한 밤 12시 정도면은 윤곽이 예.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뭐 조금만 더 있어볼까 조금만 더 있어볼까 하다 보니까 한 새벽 4시까지 보게
그렇죠.
되더라고요.
북한도 아마 그 관계자는 밤새워서 아마 우리 그 대선 결과를 지켜봤을 걸로 좀 추정이 되어집니다.
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연초부터 북한이 계속 미사일 발사하고 있고 지금 더구나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또 그 징후가 보인다 또 핵을 다시 한번 만지작거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보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게 되면 좀 남북관계가 경색됐으면 지금보다 더 경색되거나 아니면 북한이 다시 그동안 정말 억제해왔던 핵카드나 장거리 미사일 카드를 다시 꺼낼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이 지금 얘기되고 있는데 자 이제 마무리 차원에서 윤석열 당선이 이제 새로 대통령이 되는데 남북관계 향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윤석열 당선인의 대북 정책은 명확합니다. 명확한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에 따라서 행동하겠다라는 네. 건데요. 어쩌면 이러한 윤석열 당선인의 대북 정책은 북한에 이 명확한 선택지를 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선택지는 한반도에서의 평화 실현, 그다음에 남북 관계 발전, 그리고 이 북한의 경제 발전 문제를 위한 이 대화와 교류 협력을 북한이 원한다면 예,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비핵화 네. 조치를 취해라 이거고요.
네.
두 번째는 계속해서 미사일을 뭐 발사하고 그다음에 군사 도발을 감행하고 이렇게 하면서 핵 보유를 고집한다면 예, 대화는 없고 아마도 이 고통스러운 대북 제재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의 선택지를 준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당분간 남북관계는 단기간 내에 현재 상황보다 좋아지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네.
아마 김정은 위원장도 이 집권 초기의 이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해서 우위를 좀 점하려고 이른바 기싸움에서
통상적으로 북한이 그렇게 행동했죠. 항상
네.
그 정권이 바뀌면은
네. 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했던 이 주도권 확보 차원에서 강경한 입장을 좀 당분간은 지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만 이제 대북 제재의 지속, 그다음에 코로나의 장기화,
네.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좀 한반도 문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러시아가 국제적으로 굉장히 이제
고립되고
빠져 있고,
있죠.
근데 지금 특히나 이제 러시아가 뭐 국가 부도의 직면에 있다라는
그렇죠.
전망도
예.
나올 만큼 굉장히 러시아가 위기의 상황에 빠져 있는데 이 러시아가 또 북한에 굉장히 또 이 우호적인 이
네.
우방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 가운데서의 이 북한의 고립이 점차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그렇죠.
점에서 이 체제의 한계에 다다르기 전에 이 김정은 위원장이 나름대로 좀 뭔가 전향적인
네.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 오늘은 한국의 제20대 대통령에 선출된 윤석열 당선인의 대북 정책과 관련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한국의 새 정부가 이제 시작되는 만큼 남북관계 변화 기대가 큰데 북한도 앞으로 5년간 상대해야 될 또 한국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북한이 좀 지혜롭게 좀 전향적인 자세로 나와서 남북관계 또 북한 문제가 좋은 방향으로 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혜설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남박사의 시사돌격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북한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남박사였습니다.